야고보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중함이 없는 자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시니 이는 그가 푸른 꽃과 같이 빛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생명을 가져다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를 말해요. 그 세속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 2장 6절에서 솔로몬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옴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실 지혜가 나올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책을 보기도 하고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한 현자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지식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하고는 약간 다른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은 아닙니다. 그죠? 어느 사회나 우리 지도자들이 보면은 어리석고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자주 있지요. 사실 그 지도자들의 이력을 살펴보면요. 정말 누구보다 지식이 많고 이 지혜로울 것임을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청문회라든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누구보다 어리석은 결정, 심지어 나라도 저런 결정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런 결정을 내리고 지식 없는 모습 보일 때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진 지식이나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 속한 이 지혜, 지식, 모두 그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썩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자들도 한때 누구보다 공부 잘했고요. 고시공부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 자세에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지혜와 그들이 쌓았던 지식 자체의 원래 성격이 썩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참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하였고 또한 이 참지혜, 썩어가는 세상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탁월한 강좌나 학교, 교과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을 때 받았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독서를 책들을 탐독하고 여러 가지 스승들을 찾아 배움을 통해서 얻었던 지혜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뒤에 그가 얻었던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던 것이었고 이후에도 없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지혜가 부족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것이죠. 구하라 해놓고 뭐 안 준다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이 지금 참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면은 꾸짖기보다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해서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면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런 지혜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구하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구하지요. 우리 보통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구하지 않습니다. 쌀이 떨어지지 않으면 쌀 사러 갈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요. 꼭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몸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아직 아픈지 모른다고 해서 내 몸이 꼭 아직 아프지 않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질병은 정말 조용히 찾아오거든요. 우리가 느낄 수 없게 야금야금 자라고 있어가지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이미 끝장이 나버린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 멀쩡한 몸이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가가지고 이 검진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지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구한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에는 이런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자세가 나옵니다. 구할 때에는 의심치 말라 합니다. 이 의심은 그 작은 의심을 말하는 것 아니, 우리 그 늘 의심하잖아요. 작은 의심이 늘 있지요. 이거 기도한들 하나님 들어주실라나. 그런 작은 의심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거든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흔들림 없이 믿었다라고 보기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중간에 제일 흔들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이스마엘 놓을 때죠. 이스마엘 놓을 때예요. 아브라함 딴에는 자기 합리화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여종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만들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던 아들이 내가 뭔가 인간적인 노력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행동조차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셨을 것이라고 이미 자기 합리화가 끝난 상태에서 그 여종을 불렀을 거예요. 내가 더 늙기 전에 여종을 통해 자식 보는 것도 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지 않겠냐 하는 그 적정한 선의 이 타협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의 아들을 나중에 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웃습니다. 일종의 그 비웃음입니다. 그죠? 내가 이 나이에 아브라함만 비웃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을 듣고 아내 사라도 비웃습니다. 사라는 이미 갱년기도 다 지났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니 피식 웃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기뻐서 웃는 웃음 아니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는 웃음입니다. 이 비웃음에선 이 내 상태도 모르면서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실 또 행동을 보면은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에 빗나가지 않고 행동을 했어요. 완전히 뭐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말씀의 근본 자체, 하나님의 약속 근본 자체에 대한 믿음을 잃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조상 되었지요. 야고보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처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를 생각해보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아 라고 하죠. 히브리서를 우리가 같이 보면요, 신자들을 뭐라 비유하냐 하니까 파도 위에 이렇게 막 떠있는 바다에 파도치는 그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배에서 내린 그 닷과 같아 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그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닷이 그 뭐냐면은 배가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툭 내려놓는 겁니다. 그 바다 밑에 바닥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이 배가 요동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파도가 거세면은 이 파도에 쓸려갖고 배는 요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닷을 내린 배는 이 요동질을 치는 와중에도 떠내려가진 않아요. 막 흔들리거든요. 막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의심하며 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 파도와 같다는 겁니다. 배가 아니라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지.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닻을 내린 배와 같습니다. 비록 닻을 내렸다 하더라도요, 배는 흔들린다니까요. 풍랑이 오면 배가 흔들립니다. 요동질을 칩니다. 그러나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 작은 의심들 솟아날 때 있죠. 세상의 풍파가 이리 거센데 어찌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자들은 닻을 올려버리는 자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위에 배는 막 흔들리고 있지만 세상의 풍파 가운데 막 흔들리고 내 마음 흔들릴 때 있지만 내 밑에 닷이 있어요. 떠내려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닷이 없는 사람은 8절에 나오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겠지요. 두 마음을 품었기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안정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나뉘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우리 쇼핑할 때 마음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것저것 비교해보면 마음에 정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브랜드 사야 되나 저 브랜드 사야 되나 막 갔다 왔다 두 마음이 있기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결정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환불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소한 그 장을 볼 때도 이러해요. 근데 하물며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두 마음 품게 된다면 오죽하겠습니까? 갔다 왔다 하는 거겠죠. 쇼핑할 때 흔들림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인생이 요동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할 때는 이미 흔들려가지고 그 자리에 없거든요. 딴 곳에 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려고 해도 하나님 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대신 마음이 믿음 위에 이 안정된 사람은 주실 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닻이 있거든요. 내가 비록 막 흔들리고 파도에 흔들렸지만 그 자리 지키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실 때 그 자리에 있어요. 떠내려가진 않았거든요. 그때 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9절부터 이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야고보서에서 처음 나오는 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9절에 나오는 낮은 형제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의 기독교인들의 형편은 열악했거든요. 지난주에 그 야고보서를 처음 제가 그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신자들, 당시의 신자들이 대부분 가난했으니까요. 그 어려움이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낮은 형제도 우선적으로는 가난한 신자를 말합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돈 없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나라를 잃었잖아요.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이 중동과 이 유럽 지역에 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환경이었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지위가 형편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해서 야고보 사도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염두에 두고 낮은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신자들의 상황은 낯선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잘 공감할 수 있는 바입니다. 우리 또한 뭐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역시 낮은 형제입니다. 영국에서 그 말하는 그 upper class, 이 귀족 가문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한인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그 MP 한 명 배출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영국 사회에 오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영국 사회의 가장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국 사회의 중심 이슈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킹스턴 지역 벗어나면 한인들의 목소리 들어주지도 않아요. 우리 역시 낮은 형제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죠. 구절을 보니까 낮은 형제가 바로 높음을 자랑하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지극히 낮은 자,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야 사실 당신께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영광 받는 일을 늘 하시고자 하세요. 가장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이 낮은 자 높이는 일이겠지요. 이 말은 즉 자기의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지위가 형편없으니 나의 현재 수준에서 그나마 있는 것으로나마 버티면서 살아가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 약속 붙들고 장차 있을 그 높여주심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 자랑은 곧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됩니다. 나는 비록 가난하지만 나를 부요케 하실 그분에 대한 자랑입니다. 좀 전에 이 부분이 난제라고 했는데 바로 10절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부자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이 신자를 말하는지 불신자를 말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소위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서 건강한 이 다수의 신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는 편입니다. 뭐 제가 이제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보수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뭐 제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있어서는 다수의 견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정말 거의 반반 나뉘는 편입니다. 대개 이 절반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를 불신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또 이 절반 정도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를 신자로 해석합니다. 그런 이럴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성경을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먼저 이 10절에서 말하는 부자가 우리 신자일 경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충분히 가능하죠. 당시 다수의 신자들이 가난했다는 말이지 부자가 없다는 말은 아니었거든요. 늘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자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 집에서 예배를 하고 사도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했죠. 부자가 소수였지 다 가난했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네가 지금 부유하다 할지라도 네 가진 것으로 네 이름 드러내지 말고 장차 너를 겸손케 하실 하나님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실 거거든요. 왜? 천국은 그 겸손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만한 상태로 그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겁니다. 그 낮추신 그 은혜를 자랑하라는 말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 되겠지요. 나의 부요함, 나의 이런 오만함, 내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한 세상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자랑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요함 역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것 없다는 거지요. 사라질 허망할 것을 자랑치 말고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또 나를 겸손하게 낮추어 주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10절에서 말하는 부자가 불신자일 경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가능합니다. 그죠? 당시 가난한 신자들을 괴롭히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던 이들이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일 불신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부정적 의미로 낮아지게 하시겠지요. 뭐 낮아진다는 말도 부족합니다. 아마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구절을 읽고 싶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앞서 보았듯이 둘 다 아주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 이 교회의 건강한 신학에 의해서 지지받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아마 마음에 좀 더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여튼 받아들이시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자인 신자를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라는 이 관점이 더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 부자를 대상으로 했다면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은 이 야고보 사도가 하기가 주저스러울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낮아짐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이게 불신자 부자들은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 존재 멸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모두 이 신자를 염두에 두고 쓴 해석이라는 것에 상당히 마음이 갑니다. 신자 가운데 비천한 자는 자기를 높여주실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신자 가운데 부유한 자는 자기를 억지로라도 낮추셔서 자기를 용납해 주실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참 말씀 좋은데요. 우리 브람스가 쓴 그 독일 레퀴엠 곡에 보면은 참 이 곡이 이 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비유한 말씀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사야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떠오르지요. 이 땅의 모든 부유함도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실 다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누리시더라고요. 그 자기 몸으로 느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때 뭐 안 아름답고 그죠? 한때 건강하지 않고 뭐 매력 없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점점 시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가진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진 한때 가졌던 건강의 부유함, 지식의 부유함, 뭐 재산의 부유함. 재산의 부유함은 뭐 죽기 전까지는 유지되겠지만 뭐 죽고 나면 끝이잖아요. 뭐 이런 하여튼 모든 우리가 누리던 부유함들이 사그라지고 썩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옛날에 막 들던 물건도 이제는 막 힘들게 들어지고 옛날에 막 준비운동 없이도 1시간 뛸 수 있었던 것 이제 막 준비운동하고 몸을 풀고 1시간 운동해도 막 집에 오면 드러눕게 되고 우리는 참 이 부유함이 시들어 간다는 것 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부유한 자의 심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는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유한 모습으로 살고 있죠. 밥골물걸 정도 이렇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 염두에 둔 그 하루에 한 끼 먹던 시대, 없으면 못 먹던 시대, 그런 시대 우리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 가난은 아니에요. 뭐 등 붙일 것 없을까봐 걱정 안 해요. 남보다 못 버는 것이 문제인 시대이지 절대 빈곤의 시대 아닙니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특성상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든 입장에 있어서 공감이 가능합니다. 이민자로서 우리는 낮은 위치에 살아갑니다. 한국이라도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꿈도 꾸고 큰 꿈도 꿀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이곳에서 낮은 위치에 살아갑니다. 사회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정치 지도자 한 명 없는 것이 영국 이민 사회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뉴스를 보다가도 소외감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도대체 저 뉴스와 내가 무슨 상관인가 싶고 이민자로서의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겸손케 될 때가 있고 저절로 소망을 놓치고 낙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 이러한 현실이니 우리 자녀, 나의 자녀는 이 정도 꿈만 꾸어라. 영국 사회에서 이 정도 꿈만 꾸어라. 이 정도만 돼도 성공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절망과 한계 속에 가둬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아지게 됨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현실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 주신 소망 붙들라고 하십니다. 또 한편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에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능력과 재산 믿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모든 것이 들의 풀과 같으니 사라질 것으로 자랑치 말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십니다. 바로 낮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데 부자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조차도 은혜로 낮추셔서 천국으로 들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소망만을 자랑하라는 말씀이죠. 낮은 자는 현재 낮은 위치에 마음을 쏟지 말고 부한 자는 현재 누리는 부유함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의 현재 위치는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썩을 것은 썩어지고 영원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시간과 땀과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세상을 살아온 경험으로 또 어느 정도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하늘의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구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겸손함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